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옥토 속에서 이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오늘 귀한 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마지막 때 저희들 택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숨겨주시사 주님의 신부로 주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더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신부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비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보통 때 모이면은 저녁에 성찬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공부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죠. 그런데 성찬식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오늘 공부한 다음에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그 내용이 성찬식에 대한 비밀이에요. 제가 이 성찬에 대한 비밀을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되고 또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또 새로운 것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보충해서 오늘 그 성찬 떡과 잔에 대한 그 비밀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비추어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순서를 약간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항상 성찬 때 읽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보통 이 23절부터 26절까지만 우리가 읽고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래 성찬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또 마가복음 14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그래서 이 성찬을 주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그 전날 그 성찬을 아주 굉장히 뜻깊게 그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잡히시고 죽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 성찬을 할 때 읽는 그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그 제자들과 이제 같이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생명의 떡이라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읽는 성찬의 말씀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하시는 그 내용보다 조금 좀 더 깊지만은 그렇게 절갑 절감한 그런 내용은 거기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았던 마태복음 6장,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는 아주 그 절박한 그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그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NIV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그 지금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 영어 성경에 그 빨간 줄로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거기서 이제 선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그다음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지금 여기에 했을까 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것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혹시 여러분들 그 고린도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고린도 그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러한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들을 항상 이제 편지에 적어서 이것을 고쳐라, 이것을 내가 소문을 들었더니 내가 이것이 옳지 않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잘못 가고 있는 그러한 길들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에게 쓰는 그 편지 중에 내용이 그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특별히 그 성찬의 잘못된 이것을 가지고 하는 내용이 그 17절서부터 나옵니다. 17절 그 앞에 보면은 17절서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쭉 내려가면서 34절까지가 전체가 그 성찬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특별히 그 30절, 29절, 30절에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리고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크리스천들 중입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아픈 자들이 많고 약한 자들이 많고 때로는 죽는 사람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바로 성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잘 깨달으시기 바라세요. 여기 특별히 아프고 약하고 죽는 그 원인이, 여기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딱한 가지 이유로 얘기합니다.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numbers asleep. 죽는단 말이죠. 그 아프고 약하고 죽는 그 이유가 딱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딱한 가지. 그것이 바로 그 성찬에 잘못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무엇이 잘못됐느냐? 우리 한번 그 17절서부터 한번 보죠.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는 그 한글, 개역 한글 그 편은 조금 좀 옛날 거가 돼서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표준 새 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찾아서 한번 쭉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기 쉽게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그걸 가지고 읽을게요. 다음에 지시하려는 문제에는 내가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일에 이로움을 주지 못하고 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교회에서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나는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18절입니다. 19절. 하기야 여러분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밝히 드러나려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당파가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서로가 그 분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음식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그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피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시십시오. 주님의 몸을 분별함이 없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For this reason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또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면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배가 고픈 사람은 집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모이는 일로 심판하실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남은 문제들은 내가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하게 이렇게 쓴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그 초대교회 때 고린도에서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성찬을 하는데, 그런데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사는 사람, 멀리 사는 사람, 일하고 오는 사람 해서 오는 시간이 각각 다른데 오자마자 저녁을 안 먹고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찬을 하려고 했던 이제 그 떡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을 오자마자 그냥 막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쭉 이렇게 병으로 독에다 이렇게 놓고 있는데 오자마자 그걸 막 마시고서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또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같이 그 동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평불만이 있죠.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까지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쭉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났느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는 사람들까지 거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의 교회 가면은 아프더라. 고린도 교회 가면은 죽는다더라. 이런 소문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이제 사도 바울이 듣고 내가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줬죠. 자, 그래서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또 특별히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나. 우리가 이것을 매일 저녁 우리가 합니다. 매일 저녁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이것이 타성이 돼서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와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듣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성찬의 깊은 뜻을 알면은 우리가 너무너무 이게 귀하고 너무 경건해지고 우리가 정말 그 거룩한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성찬에 대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서부터 29절까지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어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잡으시기 전날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 지금 제자들만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런데 떡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지만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보면은 그 뜻이 훨씬 더 깊고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킹 제임스 뭐 그다음에 뭐 NIV 뭐 제가 보는 건 NASB New American Standard인데 거기 전부 다 영어 성경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그랬었어요. Take 하고 그 다음에 comma 하고 그 다음에 eat 먹으란 말이죠. 그 다음에 semicolon이 있습니다. semicolon 그 다음에 this is my body 그랬어요. 그 semicolon은 쉼표 pause 쉰다는 얘기예요. 왜 쉬느냐? 받아서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띄워서 주시면서 take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eat 하고 먹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그 잠시 쉬는 겁니다. 이것이 세마이콜론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this is my body 그래요. 내가 받아 먹은 그 떡이 바로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그 떡이 바로 내 몸이 너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이 거룩해지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님의 몸은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광야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 유월절에 양을 먹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아팠다는 얘기가 없어요. 옷도 다 해지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들의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은 사람들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매일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데 그 떡과 피의 뜻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데 이것이 내가 깨달아진다면은 내 안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치유가 거기서부터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는 매일매일 해요. 저는요, 그래서 제 몸이 건강한 그 이유를 거기서 찾아요. 때로는 우리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지탱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저희가 매일 그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내 피가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점진적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나의 몸을 주님의 몸으로 바꿔주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이것이 때로는 아주 그 인스턴트 힐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제 고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성찬을 했던 그 미국 목사들이 자기네 그 성찬식에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힐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예. 그렇게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또 때로는 이것이 점진적으로, gradually 이렇게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성찬의 이 비밀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찬의 비밀은 이미 창세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그 14장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1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여기 나왔네요. 창세기 14장 18절 19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 되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여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갑자기 나타난 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조카 롯을 붙잡아간 거기 가나안에 있는 그 왕들을 여러 나라들을 다 부수고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이제 돌아올 때 그를 맞은 사람이 살렘 왕이었어요. 살렘 왕.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살렘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3분의 1을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또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이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족보가 뭔지 전혀 나타나지 않다 하는 겁니다. 항상 왕이고 이터널 킹이고 항상 제사장 에버라스팅 프리스트 Priest of the Most High God.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이 창세기에서 이미 벌써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러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 예언적인 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야. 그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가지고 온것 중에서 바칩니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빌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그 축복을 그것을 그 떡과 포도주로 거기서 우리가 대신 받는데 그 떡과 포도주를 나중에 받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서부터 1절부터 3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커버넌트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그것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는 그 영적인 축복과 또 모든 세상을 군림하고 그다음에 믿음의 축복과 그다음 물질의 축복과 이런 것이 같이 이제 그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꼭 그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는 바로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했는데 떡과 포도주로 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축복의 언약이 떡과 포도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떡과 포도주가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traditional covenant meal이 됐어요. 그 약속의 언약의 음식이 돼 버렸죠. 이스라엘의 음식의 대표적인 게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할 때, 유월절을 제사를 지낼 때든지 또 평상시에 음식에서도 그 떡과 포도주는 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살렘 왕으로부터 받은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 이것이 그대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의 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그 메시아의 할렐루야 메시아 코러스에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평강의 왕 그러잖아요. 평강의 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Prince of Peace.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요? 거기가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랬어요. I give you the peace. 내가 주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평강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떡과 포도주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쭉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부터 약한 3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이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그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몸과 피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해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을 다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도 똑같은 이 약속의 말씀, 그 New Covenant가 거기서 다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지키게 한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지킨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힘으로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신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까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그 성령의 힘으로써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을 할수 있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우리에게 임한 그 성령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도 임할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고 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이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서는 살림을 받으셨느니라. 예, 바로 똑같은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의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도 여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용서함을 받고 회복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 숨겨진 이미 오래 전에 아브라함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이 떡과 포도주로 이어졌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벌써 오래전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다음에 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대로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창세기 40장에 있어요. 창세기 40장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노예로 잡혀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래서 감옥소로 들어가죠. 그 감옥소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그 창세기 39장 그 밑부분에 나오는데 근데 그 다음에 40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술 맡은 자와 그 다음에 떡 굽는 자가 거기서 죄를 짓고 감옥소에 거기 들어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떡 굽는 자하고 술 맡은 자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어서 그것을 이제 요셉의 앞에 와서 이것을 고했을 때 요셉이 이것을 이제 해몽을 해줘요. 근데 해몽대로 그대로 됩니다. 술 맡은 그 자는 다시 그 관원으로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떡 굽는 자는 그 다음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 깊은 뜻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술 맡은 자 여기도 이게 와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떡 굽는 자, 이게 그 떡이 나와요. 떡. 이 술 맡은 자의 꿈은 포도나무에 세 가지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포도를 거기서 이제 따서 그 즙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로의 잔에 그것을 짜서 그것을 바로의 손에다 이것을 드렸다 하는 것이 그 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세 가지는 사흘을 얘기하는데 사흘 후에 당신이 이제 다시 그 직업이 전직 그 회복이 될 것이다. 술 맡은 자의 관원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던 옆에서 그 떡 굽는 자가 나도 꿈을 꿨는데 흰 떡을 세 광주리가 내 머리 위에 있는데 그 제일 위에 있는 그 광주리에 그 바로를 위해서 이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특별히 만드는 그 구운 음식들이 거기 있는데 그 광주리에 있는 그 구운 음식들을 그 떡들을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새들이 먹은 그 뜻이 무엇이냐 하고 이제 요셉에게 물어봤더니 그 새 광주리는 역시 사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당신은 죽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봤더니 그 4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라 그랬습니다. 나무에.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자, 여기서 술관원의 포도주. 이것이 바로 그 피를 상징하죠. 포도주. 그리고 이 떡은 바로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는, 흘리신 피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흘린 피는, 그 포도주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은 나무에 매였습니다. 나무에 매여서 못을 박아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회복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또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This is my body. 그 다음에 This is my blood. 근데 그냥 blood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This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그랬습니다. 내 피의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잔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은 굉장히 깜짝 놀라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제 혼인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잔을 나누는 그 풍습이 있는데, 지금도 그 풍습은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그 전통적인 그 랍비들 그 사이에. 그런데 제일 그 첫 번째, 이제 그 아버지끼리 만나서, 옛날 한국 풍습하고 비슷합니다. 아버지끼리 만나서 서로 당신 딸하고 내 아들하고 서로 같이 이제 약정을 합시다. 그래서 서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서로 이제 이해가 되고 서로 어그리가 되면은, 그러면 그 아버지끼리 이제 포도주 잔을 뭐 둘이 같이 마시고 그것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잔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잔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어느 동네에 있는 아무개의 그 딸하고 너하고 같이 이제 혼인을 약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또 아버지도, 그 신부 아버지도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나를 잡아서 신랑 될 사람이 이제 그 신부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으로 찾아가면은 이제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내가 아무개 동네에 사는 누구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같이 이제 그 디너 테이블을 놓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인사를 하고 잔을 나눠요. 잔을 나눌 때 이제 서로 이제 상견례를 하는 그러한 잔을 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잔이에요. 두 번째 잔. 그리고 나서 서로를 물어봅니다. 그때 처음 이제 그 신랑과 신부의 약혼자의 사이에 얼굴과 얼굴 보고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혼자끼리의 이제 과거를 물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물어보고, 당신 그 직업이 뭐냐 이것을 물어보고 다 물어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서로 곰곰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부모가 서로 어그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신랑과 신부에 이것을 맺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내가 아주 보니까 난 아주 정이 떨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떠나기 전에 이제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이제 그 평생 나를 잘 섬기고 같이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잔을 다시 듭니다. 그것이 세 번째 잔이에요. 근데 이 세 번째 잔을 나눌 때 그 신랑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말이 This cup is the cup is in my blood.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 피로 주는 새 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잔은 내가 내 목숨을 약속을 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바칩니다. 내 평생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그 관용어입니다. 관용어. This cup is a new covenant in my blood.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신부가 받아서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이것을 받아서 그대로 마시고 주면은 돼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그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고 그걸 받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결혼 옛날 풍습이었어요. 그럼 강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것이 이그 성사가 되는 그 과정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바로 전날 그 떡을 떼서 잡수시고 그다음 그 제자들에게 주고 이것이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 잔을 가지시고 그다음에는 신랑과 신부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을 적에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하시는 그 말씀인데 이것이 무엇일까? 그들은 그때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져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읽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다음에 그 우리의 허물이라고 하는 대신에 이게 우리가 아니라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 그러면은 자, 이걸 한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읽을 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을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다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할 텐데 성찬 떡과 잔을 이제 같이 들 텐데 여러분들 혹시 그 떡을 들때 혹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떡을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 때 먹는 그 맛조라고 하는 것을 먹습니다. 그 맛조라고 하는 것이 그 무교병이죠. 무교병. 그 밀가루를 그냥 그대로 반죽해서 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줄이 쭉쭉 가 있고 가운데 조그만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코셔 인증을 받고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그것을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마초의 그 줄들과 구멍이 있는 것이 그 오븐에 그 밀가루 반죽한 것을 넣을 때그 메탈 이게 쭉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그 메탈 랙에다가 이것을 얹어서 떡의 줄들과 구멍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같이 이렇게 딱딱 붙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랍비들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 몸에 맞은 채찍이고 줄이 쭉쭉 있는 건 채찍이고 그다음에 그 구멍들이 있는 것은 손과 발에 그 박히신 못 자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쏘의 그 떡에 숨겨진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2편 16절에는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서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도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몸을 맡김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난 그 수욕과 고통과 그 참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성찬을 우리가 할 때 그 고린도전서 11장 거기 24절 보면은 예수 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축사하시고 떼어 가르사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여기 그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념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을 기념하는 어떤 그 모뉴멘트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라. In remembrance of me. 그래서 나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래오래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 가지를.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몸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새로운 언약을 이어가는 우리의 그 나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잔을 들은 세 번째 잔을 들은 이것을 이미 끝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올 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 하나 남았습니다. 그 또 하나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로서 그리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그 다음에 왕관을 주시고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냐 하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주님께서 이제 웨딩 그 뱅퀘트를 쭉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세마포를 준비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네 번째 잔이 거기에 쫙 다 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가서 예수님하고 같이 그 마지막 네 번째 잔을 드는 이것이 앞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멀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엄청난 이제 그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 예수님의 참된 신부는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서 주님과 같이 네 번째 잔을 마시는 이것이 이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라고 했어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도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는 이 그 떡과 잔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축복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숨겨놓고 계시고 그리고 이것을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이걸 제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깊은 뜻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냥 상징적으로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어 끝내버립니다. 주님께서 이그 초대 교회에서는 그들이 모일 때마다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찬양을 하고 주님을 찬송을 했습니다. 이 귀한 약속을 이 귀한 비밀을 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매일 저녁 하면서 이것을 기억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네 번째 그 잔을 우리가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다시 그 떡과 잔을 우리가 받는 거죠. 아,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럴 때 이 고린도 교회처럼 아무 그 생각 없이 배가 고프니까 가서 먹고 또 마시고 하고서 이미 벌써 거기 저 목사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왔을 때 이미 벌써 취해가지고 축 늘어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깊은 뜻을 가지고 같이 참 경건함으로 그리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엄숙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고 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 피가 예수님의 피로 새 커버넌트로 새로운 언약으로 변화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매번 우리가 매일 저녁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그냥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때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씩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 이 몸 그리고 주님의 피 이것이 우리가 떡으로 받고 그 다음에 잔으로 받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이 뜻이 깊은 것인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숨겨진 그 오래된 그 비밀이 지금 나에게 이것이 임하는구나 이것을 알고 또 예레미야가 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받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오늘 저녁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찬송가 281장 우리 같이 찬송을 하고 우리 성찬을 같이 임하겠습니다. 281장